누가복음 16번 메시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갈릴리 사역 여섯 번째 7장 1절부터 35절에서는 세 가지가 다루어집니다. 사람 구주께서 죽어가는 자를 말씀으로 치료하심, 사람 구주께서 그 죽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푸심, 사람 구주께서 그분의 선주자를 강화시키신, 이 세 가지 사실들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말씀으로 치료하심. 누가복음 7장 1절과 2절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명을 거느리는 군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믿는 이방인들을 대표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이 장로들이 예수께 이르렀을 때 그들이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사람 구주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그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그분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우리는 백부장이 그의 친구들을 통해 주 예수께 한마디 더 전달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남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7장 1절부터 10절에서 우리는 권위와 권위의 말씀을 봅니다. 그 백부장은 사람 구주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하거니와 당신께서 제 집에 오심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저는 권위가 무엇인지 압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의 권위 아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제 권위 아래 있습니다. 제가 군병들 중 한 사람에게 명하기만 하면 그는 제가 말한 것을 행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이 우주 가운데 계신 권위이심을 압니다. 어떻게 이방인인 로마의 이 백부장이 주님의 권세를 알게 되었습니까? 5절에 의하면 그는 유대 민족을 사랑하였고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아마 구약에 대한 얼마간의 지식을 가졌으리라는 것을 봅니다. 게다가 그는 사람 구주를 주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 구주께서 참된 권위를 가진 분이셨음을 인식했습니다. 그 백부장은 또한 권위의 말씀의 의미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 구주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권위와 권위의 표현인 말씀을 알았습니다. 백부장의 종은 사실 사람 구주의 말씀으로 치료되었습니다. 7장 9절에서 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놀라시며 돌이켜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이방인 백부장은 사람 구주의 권세를 알아보았고 그분의 말씀이 치료하는 권세를 가진 말씀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 구주를 믿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친히 오실 것을 청하지 않고 단지 말씀만 하실 것을 청했습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이 큰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또한 우리는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주님의 인간적인 미덕들을 봅니다. 그분의 미덕은 그분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신 사실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꺼이 로마 군대의 한 장교를 보러 가셨습니다. 그 백부장의 권위 아래에는 단지 100명의 군병이 있을 뿐이지만 주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는 온 우주가 있습니다. 사람 구주의 인간적인 미덕 안에서 권위라는 신성한 속성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고 백부장의 종은 치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 나타난 주님의 신성한 속성을 봅니다. 죽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푸심. 7장 11절부터 17절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죽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푸심을 봅니다. 11절과 12절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은 매우 슬펐습니다. 그 누구도 그 슬퍼하는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먼저 남편을 여의었고 이제는 독자를 잃었습니다. 이 사례는 과부의 독자가 관 속에 들려 나오고 있었다는 그 불행함에 있어서 유일무이하였습니다. 구주의 자비 역시 그분의 애정어린 동정에 있어서 유일무이하였습니다. 그분은 간청하지 않았는데도 그 따뜻한 긍휼로 자진하여 그분의 부활의 권능으로 그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유일무이한 위임을 의미하며 죄인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사람 구주이신 그분의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15절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기 시작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신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부에게 말씀하심과 관의 손을 대심에서 사람 구주의 동정하심을 봅니다. 그분이 관의 손을 대셨을 때 맨 자들은 섰습니다. 그때 주님은 죽은 과부의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 표현된 주님의 신성한 속성들입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불쌍히 여기심으로 과부에게 말씀하셨고 관의 손을 대셨습니다. 그분은 요청을 받아 이러한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보셨을 때 그분은 그 죽은 아들이 일으켜 세움을 받도록 행동을 계시하셨습니다. 주님이 인간적인 미덕에 따라 이 행동을 계시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도 놀랐습니다.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 안에서 그 청년을 죽은 상태로부터 일으키심으로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이 표현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인간적인 미덕들과 신성한 속성들로 충만하심을 봅니다. 그분이 죽은 아들을 일으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신 데서 우리는 사람 구주의 신성한 속성들이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 표현된 것을 봅니다. 도덕성의 순서에 따라 복음을 서술한 누가는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시고 과부의 아들을 일으켜 세우신 두 사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사례에서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보지만 과부의 아들을 일으켜 세우신 사례에서 우리는 그분의 애정을 봅니다. 주님은 관에 손을 대셨을 때 그분의 동정과 애정과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사례는 권위에 속한 것이며 둘째 사례는 애정어린 동정에 속한 것입니다. 양 사례에서 우리는 신성한 속성들을 가진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 계신 사람 구주를 봅니다. 사실 두 사례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의 권위를 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되도록 말씀하신 것은 권위를 암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표현된 권위는 과부의 아들을 일으켜 세우심에 표현된 권위만큼 높지 않습니다. 이 두 사례들을 나란히 놓을 때 우리는 사람 구주, 하나님 사람께서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인간적인 미덕들로 충만하셨음을 봅니다. 그분의 선주자를 강화시키신 누가복음 7장 18절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주자인 침례자 요한은 옥중에 있었습니다. 권위를 가진 동정 많은 분께서 요한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분은 마치 그를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로 인해 아마 애타게 되어 그에게 이 모든 일을 고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시고 과부의 아들을 일으켜 세우신 사람 구주께서 침례자 요한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시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은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하며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라고 계속합니다. 여기서 침례자 요한의 말은 그가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그분이 그를 구출하시도록 자극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오실 그분임을 알았으므로 그분을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천거하였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수감되었고 거기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출하시기 위해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많이 행하셨지만 그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요한은 실족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어 그러한 자극하는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7장 1절부터 35절에 세 가지 사례를 함께 생각하는 것은 옳습니다. 주님은 그분과 연관이 없는 백부장과 과부를 위해서는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위하여 투옥된 그분의 선주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 구주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하셨지만 침례자 요한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하시도록 자극하려고 애쓴 것입니다. 7장 22절과 23절에서 우리는 침례자 요한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22절에서 주님은 먼저 소경이 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는 그러한 기적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분은 오직 메시아만이 그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소경이 보는 것이 역시 먼저입니다. 주님의 구원 안에서 그분은 먼저 우리의 두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앉은뱅이는 주님의 길에서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후 앉은뱅이는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 걸을 수 있습니다. 귀머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후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죄들로 죽어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거듭난 후 그들은 그들의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든 사람을 상징합니다. 복음을 영접하자마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해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요한이었다면 또 22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당신은 소경을 보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저는 저의 상황에 관한 어떤 좋은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시렵니까? 저는 여전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포로된 자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노임을 전파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는 당신이 저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23절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침례자 요한이 주님께서 그의 방법대로 그를 위하여 행동하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족될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축복받도록 그를 위해 정하신 길을 취하도록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한아,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것을 했지만 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나는 23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그의 순교를 위해 요한을 강화시켰다고 믿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분은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야 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확신을 받고 그로 인해 강화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7장 24절부터 28절에서 주 예수께서는 침례자 요한에 관하여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서 주 예수께서는 침례자 요한이 선지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서 그분은 계속해서 그에 관하여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은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리라고 예언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요한은 오리라 한 엘리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은 두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인 실제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화시킬 대환난 때에 사실상 실현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경험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2절에서 주님은 그들을 어린아이들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침례자 요한은 피리를 불어 왕국 복음을 전파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구원의 즐거움으로 춤추지 않았습니다. 요한과 주 예수께서는 또한 애곡하여 회개를 전파했지만 그들은 죄의 슬픔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복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구원을 제공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33절에서 주님은 침례자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라고 계속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를 인해 슬퍼하게 한 침례자 요한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 흥미가 없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통례적인 방법으로 먹고 마시지 않았으며 이상하고 색다른 방식으로 살았으므로 반대자들은 그를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였습니다. 34절에서 주님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주이실 뿐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이셨으며 그들의 문제들을 동정하고 그들의 슬픔들을 느끼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7장 31절부터 34절에서 주 예수님은 사실 그 세대를 꾸짖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희년을 선포하셨을 때 그것은 피리의 연주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의 사람들은 반응하여 춤추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과 침례자 요한이 애곡했을 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요한을 귀신 들렸다 말했으며 주 예수님을 가리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35절에서 주님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고 결론 지으십니다. 이 지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모두 그분 자신이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정당화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혜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들의 지혜이신 그분을 따릅니다.